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5절부터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해서 살 것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평생 동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맡은 임무라고 그럴까? 그 역할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사는 그 족속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일곱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 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그렇게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그리고 성읍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 점령해 나가야 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을 침략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긴 다내 건데, 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 땅으로, 우리 땅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침략자지만 하나님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부터 뺏어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겨랍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하나님이 단한 가지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 문화 문명이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집트처럼 살던 생활이 아니라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뭐가 전쟁을 하거나 뭘 해서 이렇게 쟁취하거나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서서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그분이 보호해주고 그분이 지켜줘서 전쟁도 없이 모든 정말 사고나 어떠한 병도 없이 그들은 거기에서 안전하게 40년을 생육번성하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에서 젖어온 그러한 습성들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때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힘들다고 소리소리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했는지 그들이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또그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러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돌보시는 거를 정말 마라의 스물부터 시작해서 계속 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속을 그들이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간음을 하면서 까딱하면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정말 이 광야 바닥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1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20살 넘어가지고 그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온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갈렙이나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이집트의 생활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직 그것만 익숙한 그러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가나안에 가면은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다 멸절시켜라. 왜? 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그 가진 문화 문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희들이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부터가 사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데 여호수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청렴 결벽하게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의 고백을 계속 지키면서 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점령하는 그 땅에 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랬는데 그가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를 그대로 살려두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 내쫓고 다 죽이는 것보다는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신앙생활하는 거를 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소. 그 유다 족속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유다와 시므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그 점령하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셉 족속들하고도 같이 있어서 그가 이깁니다. 근데 그 중에 여리고성을 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점령한 게 여리고성인데요.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요셉 족속이 지금 루스를 칠 때에 그 루스의 그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중에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 줬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그 사람이 그 베델을 정복할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루스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헷 족속 땅에 가서 옮겨가서 살면서 그 자기 그가 새로 살게 된 데를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이름을 져서 루스라는 이름을 져요. 우리 여기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길에다가 한국 이름 붙이고 뭐 한다면 그게 자기가 살던 것 그렇게 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붙으면 가나안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 시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조했던 그러한 이방인들도 거기에 종들이 같이 쫓아왔을 때도 그들도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구원하셨고 똑같이 먹이셨고 똑같이 축복하셨습니다. 갈렙 자신도 그니스 족속이지만 소위 말하면 귀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랬지만 그가 유다 족속에 속해 가지고 똑같이 헤브론을 그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뭐랄까 상속받는다 그럴까 배분 받지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지 꼭 어떠한 혈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혈통주의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지금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멧대로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절로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 역할을 잘 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들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것처럼 요셉 족속들도 그렇고 또 유다 족속들도 그렇고 유다 족속은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쫓아내지 못했지요. 요셉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여부스 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족속들, 뭐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그리고 단 족속 다 해가지고 다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를 못하고 그들과 같이 공존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내쫓는 것보다 그대로 같이 사는 게 전쟁을 안 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 또 그들을 지금 뭐예요? 노역자로 다 쓰는 거예요.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걸로 이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문명, 광야 생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뭐가 그쪽이 휘황찬란한 것 같고 그쪽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 속에서 산 속에서 광야 속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에 와서 문명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인 악행을 한다든지 뭔가 간음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죄를 금방금방 인정합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나쁘다고 하거든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거짓말하고 뭔가 도적질하고 그런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배신 행위, 우상 숭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변명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대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나 살기 위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떠한 욕심,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전리품을 그 도적질한 것은 외투나 그까지 정말 외투가 그에게 얼만큼 중요했고 얼만큼 그게 그 탐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가 광야 생활에서 쓰지 않던 걸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거, 신기한 거, 갖고 싶은 거. 에바가 선악을 아는 그 과일을 따먹은 것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갖고 싶은 욕망. 금과 은이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소용이 없었는데, 아간이 그 전리품에서 뺏은 금과 은을 도적질한 겁니다. 이제 저 형제들과 모두 같이 만나를 먹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것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패전이라는, 실패라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이 돌맞아 죽지만,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다 불살라 버리지만은, 그러한 교훈들을 백성들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경험도 했고 하나님이 얘기한 말도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 그 사람들의 그 훈련이 물거품처럼, 헛된 것처럼 그냥 금방 그 문화 문명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애라 했는데 남겨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너희들에게 노역을 하며 일꾼으로 부림을 당하고 종로로 타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장성해져서, 그들이 강성해져서 결국은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의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된다.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가는 곳곳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가는 곳곳에서 그들은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5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거기서 세우십니다.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협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를 지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된다, 너희들이 고통하게 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는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미리 가르쳐줬는데 사람이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홀히 여겨서 그거를 오히려 악이용하는 인간이 나쁜 거지요. 용서해 주기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죄져도 된다로 비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져도 된다가 아니라 죄값은 죽음이고 죄의 열매는 반드시 고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자기 고통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고통하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가 만약에 난폭하고 노름하고 술주정뱅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고통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도 그렇고, 옆집의 사람이 그래도 그렇고, 우리는 자기 하나의 행동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 남의 그 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도 살지만 나 하나의 삶이 남에게 영향도 준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거기에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사사라는 거는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가 없는, 말하자면은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열두 부족에게는 리더다운 리더 그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도 있습니다. 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가지각색의 직업을 갖고 있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고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하는 그 전쟁은 그들이 다 이깁니다. 그렇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에게나 자기가 후계자를 골라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택하심이고 그리고 세우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부족들을 이끈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사는 이제 보통 열세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친다면 16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에서 들은 기드온의 얘기, 무슨 삼손의 얘기 하는 유명한 알려진 그러한 사사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사들 있는 데서도 다른 부족들은 뭐예요? 계속 노략질 당하고, 계속 고통하고, 계속 재앙을 받고, 계속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그 이유 자체가 대적에게 압박받고 괴롭게 함을 받아가지고 슬피 울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그랬는데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럴까? 정말 하우불이라 그럴까요? 하우불이라는 거 어리석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이래도 어리석고 저래도 어리석은 그러한 인간의 정말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 광야에서 아무리 40년을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받은 그 육의 본성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 죄성은, 죄 질만한 자리를 만나니까요,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눌러놨던 것이 그냥 폭발하듯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졌더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이 음행하는 것처럼 음행하며 쾌락과 그냥 정욕에 이끌려서 땅의 것에 매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속히 치우쳐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옛날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또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먼저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칠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를 선두에 세워서 유다가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유다에게 붙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써 요셉 족속도 승리하고 유다 족속도 승리하는 거를 그들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쉽게 너무나도 빨리 세상 것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때 지금 우리도 어제까지의 믿음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고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조금 다리 뻗을만하고 조금 뭔가 숨이 쉴만해지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오히려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 것이 부러워지고 거기에 욕심이 나고 죽어서 천국도 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야 될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그 욕구는 내 손은 세상 것을 구하는 데더 빠르고 그것에 치우쳐 버린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나만 있어도 좋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있는 것만으로 안전했는데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되겠고, 더잘 살아야 되겠고, 더 강해져야 되겠고, 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살던 그것이 부족 간에도 다 깨져 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이 그왕 때문에 너가 고통하게 되고 너의 자녀들이 고통해. 근데 다른 나라 애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왕권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사실 이 사사시대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더 인본주의적으로 되고, 더 타락하고, 더 그들은 고통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남과 북이 갈려서 싸우게 돼.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계속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거기에서 또 싸우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고자 하고 스스로 구원 얻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 것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내 나라의 나의 왕 노릇하기 원하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에, 내 몸에, 나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위주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그 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가장 무시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버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버려져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회개하고 돌아와.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계속 그 돌아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빌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이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백성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과 같지 아니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살리셨고 거기에서 지키셨다는 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어요? 말씀대로 이행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조상이 했던 것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도 그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이렇게 공존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때에 같이 장로 노릇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왜 이어지지 않았나?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부족들과 공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마지막 판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았다가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까지 말씀대로 잘 살았다,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숨 거두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 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지 않은 것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게 그들에게 전쟁의 저서라고 했다면, 이게 저서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줬지를 않은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그들과 왕래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그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게 되고, 너희들 속에 그들의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정말 아마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는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자체에 그냥 뭐가 질려버렸던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지를 못했고, 가볍게 그들은 타협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을 받아들인 거는 동정해서예요. 그들이 아주 불쌍하게 보이면서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를 동정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해서든, 아, 골짜기 저기까지 가서 싸우는 거 뭐가 힘들어, 다 그거 그냥 놔두지, 그 정도 뭐 그런 거였는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남겨둔 세상의 그 찌꺼기들이, 그 우상숭배나 그들의 문명, 그들의 습관들이 정말 나중에 자기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함정이 되고 고통이 되고 올무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깨우치고 또 구원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은 돌이켜가지고 그들 조상보다 더 타락했다. 이 타락의 그 행위의 어떤 깊이라고 그럴까, 강도가 점점 더해졌다.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 타락해졌다. 더 세상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 미국에 제일 처음에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청교도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다른 나라, 다른 교회,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돌 던질 자격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적어도 사사들이 있는 그 주위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인간 리더에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을 좇아 살아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사 역할도 하시고 우리에게 스승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사처럼 지금 백성을 이끄는 우리를 이끄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지금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지금 잘못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리 안으로 인도하셨 가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지금 생명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이음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지금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론과 말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데 높아진 그러한 모든 상식과 모든 이론들 그런 거를 다 파하고 다 멸하고 다 부시고 다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복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순종치 않아야 하는 것들을 벌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악과 죄를 그대로 타협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또 용서하시기 원해서 또 이끄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악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한번죄 짓고 오는 거나 열번죄 짓고 오는 거나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니까 열번더죄 짓고 오겠다는 식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더 범죄하는 것,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니까 그럼 죄를 더 짓는 게 좋은 거냐? 결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금만 죄하고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고 주홍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분의 그 정말 일하심,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서 그 수치수모를 당하고 그 모든 걸 치러주신 그 덕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길이 열리고 용서 받을 길이 열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큰 희생을 해주었는지, 그 희생이 클수록 우리가 뭐예요? 고마운 거고, 기쁜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분을 아프고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우상숭배하고 세속화되는 타락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만 우리가 움츠리고 벌 받을까 봐만 두려워하지, 그분이 얼마나 그거를 가슴 아파하고 그걸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걸 안 하게 하려고 뭐예요?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꺼내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걸 그냥 다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우리 예레미야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강간과 뭐 그런 모든 음행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도둑질해가고 훼파하는 거를 보고, 그건 너무 기가 막혀요. 내 마음 안에 살 소망도 잊어버리고, 쓴 담즙만 남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어쩌나. 뭐가 회복될 어떠한 그 정말 소망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마음의 중심에 회상한즉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때까지 온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배반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없이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명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명맥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이거는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가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재난 같은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죄져도 뭐예요? 죽을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까딱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의가 있고 내 공로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이 세상의 모든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책임 갖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지금 아담 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거 용서하지 않고, 인내하려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려는 거 바라지 않고, 뭐가 딴거 하고, 딴말 하고, 자꾸 함으로써 우리 삶이 그렇게 죄 속에서 출퍽거리게 된 거예요. 계속 고통하고 평강이 없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받고 그것으로 잔이 넘치지 않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하나의 삶이 남에게도 영향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내게도 고통이 되고 내게도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지금 공동체예요. 그들이 조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멀어져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그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뒀던 그 이방 족속들을 그냥 그들 앞에 그대로 뒀다. 하나도 내어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 한 것이다. 이 시험은 테스트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40년 동안 이끄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시험하러 하심이라라는 똑같은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떨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다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러지만 그거는 알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하게 했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간음하게 하셨고 우상숭배하게 하셨고 원망하게 하셨고 하나님 시험하도록 만드셨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했어요.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물드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다 내쫓고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쓰던 물건 하나라도 너희들이 갖지 말으라 그랬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래하지도 말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물들어가고 그들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려 했는데 그들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지요.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이 거기에서 부르짖고 슬픔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사 그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고요.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순종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참 구원, 말을 보내서 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안 가르쳐주면 내가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지금 해 주신 것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사사들의 이 시대에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것은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건 그때의 사람들의 수준이나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나 그런 수준인 거예요. 세상에 쫓아가고 죄의 길에 빠져가기가 훨씬 더 쉬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하나님 인도에서 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합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발맞추지 않고 그게 다 필요하지만 세상으로 쫓아가는 거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게 죽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가야 될것 같고, 같이 가는 게 안전한 것 같고, 같이 가는 게 외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각각 정말 나 홀로 주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거기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협잡하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자가 아주 드물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로, 내게 명령하는 분으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려우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어서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다만 그러한 하나님이냐? 그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 말씀은 어느 한 가지라도 내게 생명이 되고 나의 안전이 되고 나의 평강이 되고 나의 정말 온전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했다 그래도 가나안 족속 남겨둔 그 한 가지가 그들에게 이런 올무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바람구멍 하나가 온 물을 바람들게 하고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그 구멍 하나가 풍선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갑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가고 은혜를 빼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커다란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거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살지 않냐고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을 생기고 탐욕이 우상숭배라. 네가 꼭 집착하고 요거는 놓으면 안 돼.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꿈이 꼭 이루어져야 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랬어. 세상이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죽어서 없어지고 또 정말 잡았다 한들 바람에 날아가는 겨같이 펴보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고 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중요시하고 잡고 있으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고 목표로 삼은 그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라는 거는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우리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너희들에게 위하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위하는 신, 위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 그 말씀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따로 있고 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고 그 결과는 그냥 죽음이라 그랬어요. 10개 중에서 9개 지키고 하나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나 9개는 지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시험대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다 거기에서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쓸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시켜 주시고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 죄질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그렇게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서 무익하고 행위 온전할 수 없는 그 너는 이제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새 피조물로 낳아주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그분이 친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 하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내 안에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사사기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또 수틀리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세속적이 됐다가 근심 중에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면은 잠깐 감사했다가 또 다시 죄졌다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고 성령님 오시기 전에 얘기예요. 지금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그 우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비춤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나? 육으로 살고 있나? 육으로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밖에 안 돼요. 정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리더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 따르는 사람도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뭔가 그런 리더가 없어지고 그런 환경이 깨져버리면은 그냥 또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학교 가고 동창회 가고 뭐 세상에서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24시간의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나의 높은 분으로, 나의 중한 분으로, 내게 무게 있는 분으로 놓고 사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지켜야 될 가장 큰 말씀이 되고 가장 무게 있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신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쫓았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 여기고 세상 사람이 잡으려고 따라가는 걸 나도 잡으려고 따라가고 아간이 전리품을 얻고 나중에 또 사울이 그 전리품을 취하면서도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나님 위해서다 어떤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계명, 큰 계명을 갖고 사는데, 다른 거다 지켜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무슨 구제하고, 어떤 뭐를 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정녕코 너를 모르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깨끗이 하리라. 내가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 우리가 정직하게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수 있게 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정말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족한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정말 세속화된 세상 것에 물들어지고 더럽혀진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죄송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치 않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 실망치 아니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